창세기 118번 메시기 성숙됨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여섯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록 안에 두 노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노선이고 둘째는 생명의 노선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에 의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세히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심.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했으며 요셉에 대해 생각할 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무지한 자녀들을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는 기록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계의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험의 일부임을 압니다. 이스라엘 수상과 강요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시험하심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골란고원과 시나이 주변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일을 시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요셉의 시험입니다. 나는 이 시험이 해마다 거듭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아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모름. 요셉이 형제들을 더 시험할 때 그들은 아직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험할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내를 가졌었는지 내게는 요셉이 가졌던 인내나 오늘날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신 인내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요셉보다 훨씬 더 일찍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 예수임이라면 즉시 온 세상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형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를 가지고 형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몰랐고 애굽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유엔이나 어떤 나라의 통치자 아닌 오직 주 예수만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비록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모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이스라엘을 승인하심. 결국 요셉은 무지한 그의 형제들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이스라엘 나라를 승인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유엔의 승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지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지는 자마다 내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형제이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봄.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까지 그분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유대인 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실상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큰 신용을 얻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오셨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를 자랑할 것입니다. 중동인 뉴스를 접할 때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요점을 마음에 든다면 우리는 기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룬 데서 미리 보여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일에 관한 영화입니다. 심지어 내가 창세기의 이 부분에 대해 말할 때 여기에 미리 보여진 사건들이 중동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일은 이 부분에 말씀에 묘사된 것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인내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아십니다.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개적으로 승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오신 구주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의 나라로 승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명의 노선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삽입부에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의 노선을 사랑하지만 내 자신에 관한 한 생명의 노선이 더욱 실질적입니다. 예표의 노선은 이스라엘을 관심하지만 생명의 노선은 당신과 나를 관심합니다. 비록 요셉의 정체에 대한 분명하고도 많은 암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그들의 눈머름과 미리 사로잡힘으로 인해 그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눈멀어 그를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한 단계 더 전진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룸에 관해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갈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이 가졌던 인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데에는 22년이 걸렸습니다. 그처럼 오랜 기간 후에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려는 강렬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사랑을 통제하고 아버지를 만나려는 갈망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내와 자제는 주님께 속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험 후에 요셉의 형제들 중 최소한 한 명, 곧 유다는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말지아우를 보살핌에 대해 요셉에게 말하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을 팔 때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으며 그들의 아버지나 말지아우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증오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말하는 유다의 말은 그가 아버지와 말지아우를 관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을 깊이 만졌으며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공과를 배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직후에 자신을 알렸습니다. 이 시간 전까지 형제들은 아직 공과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공과는 형제들 중 최소한 한 명이 전진하여 아버지와 말지아우를 관심하게 될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는데 큰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요셉이 그들과 잔치한 직후에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지기에게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요셉의 형제들은 기뻐했습니다. 만일 내가 형제들 중 하나였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통치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는 이처럼 우리를 환대하지요? 그는 온 땅의 통치자이고 우리는 양식을 사러 온 타국인인데 그는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잔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베냐민에게 우리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우리를 장위의 차서에 따라 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요셉이 형제들의 이런 대화를 기대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그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얼굴에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너무 눈멀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놀랍게도 청지기는 그들을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잔을 훔쳤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요셉의 계획에 따라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제들은 그 애굽 통치자가 그들의 말재아우에게 왜 그처럼 많은 관심을 보였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44장 13절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요셉의 꿈을 상기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요셉의 인내와 지혜를 봅니다. 오직 성숙된 사람에게만 그런 인내와 지혜가 있습니다. 성숙될수록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가 많아집니다. 비록 요셉이 40세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생명은 성숙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지혜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갈망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고 그의 지혜와 인내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지혜와 인내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의 감정과 갈망과 의도의 인도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의도에 의해 지배받는다면 비록 그것이 매우 선한 의도일지라도 당신은 남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일을 하는 장로들이나 인도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의도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인내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도와 갈망에 의해 이끌린 데에는 성숙됨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지혜에 의해 이끌린 데에는 성숙됨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어린애 같음을 볼 수 없습니다. 인내와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성숙함을 따라 자신을 조절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무지함과 눈물음에 의해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갈망에 의해 조종되는 대신 그는 온전히 지혜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인내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인내와 지혜 안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모든 시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요셉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을 다룰 때 너무 심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성숙된 사람이었고 지혜와 인내에 지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적당한 때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알린 것은 자신의 갈망이나 느낌에 의해 인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 아래 있었습니다. 지혜 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 시험을 줌으로써 요셉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또 하나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기에게 다시 데려오도록 안배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복종되었습니다. 유다는 그에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고 계속 인내하며 유다를 끝까지 시험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생명이 성숙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 그는 크게 진보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말한 방법에서 우리는 그가 복종되었고 부서진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태도와 영은 요셉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가 준 공과를 배웠다고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적당한 때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감정은 모두 폭발했습니다. 요셉을 목석처럼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종하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고 말한 다음 그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그처럼 감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몇 달 동안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성숙의 표시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물과 웃음과 화를 통제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생명이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었다는 가장 강한 표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 죽었을 때 아론이 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 두 아들이 방금 내 목전에서 죽었는데 당신은 내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둘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에 대한 연민의 느낌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는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당신은 자기의 느낌에 따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이 웃는 것을 허락합니까? 또한 당신이 우는 것을 허락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들들을 잃었으므로 심히 슬프다.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울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성숙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결과 그는 자신을 다스렸고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적당한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 울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그가 하나님의 안내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에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다룸을 통과하고 공과를 배운 후인 45장에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염려는 형제들에게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투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누벤이나 네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근래 몇 달 동안에 받은 훈련만큼 많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인내심이 있고 지혜로운 요셉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행한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생명 안에 완전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완전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했으며 큰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45장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감정을 통제했으며 베냐민을 만난 후에 은밀하게 온 것을 제외하고는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의해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화를 내려고 할 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요셉을 배워야 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그의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그는 돌아가서 은밀히 울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당신이 집에서 화를 내려고 할 때 당신은 안방으로 가서 은밀히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것이지 청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그의 감정을 통제할 때 아직 30대였습니다. 기껏해야 그는 중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요셉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형제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떠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당신의 천적인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요셉의 이야기만을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부담은 요셉이 살았던 생활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활에서 그의 화, 기질, 감정, 의도, 갈망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일찍 자신을 나타내라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 내게는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없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해야 했다. 나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했고 내 아버지를 최대한 빨리 모셔오기를 원했다. 그러나 선택은 내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에 달린 것이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대로 행해야 했다. 주님의 인도에 의해 나는 그들을 시험해야만 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는 뛰어났으며 잘못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나타낼 때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셉 안에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애굽에 보낸 분이 형제들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그의 다름은 인내와 지혜와 자제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뛰어났으며 그는 그들을 용서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애굽에 주권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연히 형제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껴안고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지혜 안에서 생명의 통제 아래 있다면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람을 용납할 것이며 모든 약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껴안는 넓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해받았다는 느낌 대신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다름을 통하여 형제들은 배웠고 교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건축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 일들을 기도와 교통 안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것이며 양육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